네, 오늘 우리 진정한 회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는 항상 한 주 전에 다음 주 그 본문과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두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그랬는데 이번 주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회개입니까? 죄로부터 회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진정한 회개를 다룰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정한 회개를 위한 죄의 깨달음, 죄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우리 회개 부분을 같이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서 우리가 잡혀있는 우상이나 아니면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과 성화로 이끄는 생명력이 이 진정한 회개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국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돌아서서 그리고 그 반대쪽 죄와 반대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과 성결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그게 단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죄를 모르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병원도 가고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픈지를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하고 타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그거 죄 아니래요. 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를 회개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죄의 본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과 상관없는 죽음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다 시작됐어요. 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일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예수님은 그 소경이나 부모에게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거 얘기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육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 이거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 없이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많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죄의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당하게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큰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고통당해요. 그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구약에 보면 진노하셨다 그렇고 벌하셨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더 깊은 곳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벌해서 어렵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 생각하고 회개하면요 뭔가 무겁고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죄 아니라고 생각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거든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많은 경우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금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지금 태양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래서 지구가 이 해를 그 뭐라 그러니까 공전하고 자전하고 돌아가고 그러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지금 이 워싱턴 지역 이 지역은 네 계절이 있고 그런 게 다 거기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맞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8장에 우리에게 대명령을 주셨어요. 그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아갈 때 이 법칙,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칙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합니다. 법칙을 어기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아요.
그렇죠?
100%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완전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놀고 게임하고 밤새고 딴짓하는 학생에 비해서는 성적이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공부 안 하고 성적표 딱 봤더니 전부 F야. 하나님이 나 치셨다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게으른 결과로 나타난 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형벌이 하나님이 그때 손 걷어붙이고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 세상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원리를 초월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의 이 본성에서 나오지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독교 일부에서는요, 그거 마귀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틀립니다. 마귀가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까, 그러면? 내가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마귀가 한 얘기를 믿고 따른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의 그 원인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자, 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행위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자꾸 죄의 행위 결과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했다, 남 미워했다, 그건 나타난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이 있고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상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대속자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요, 죄 생각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할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몇 분이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내 마음에 그대로 와닿고 있는지, 그 상태라면 여러분 다른 생각 안 들 거예요. 죄질 생각 안 들어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와도 그거 억울해가지고 이 생각도 사라졌을 거예요. 왜요? 죄가 침범치 못하리니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부활의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상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뭐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죄 안 짓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죄예요, 그건 또. 왜?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의 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죄의 그 저주가 아주 고스란히 마치 이슬비가 내리듯이 그 인생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우리 같은 게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또 살다가 막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막 소나기도 오고 예 번개도 내리고 막 그렇다면 그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슬비가 그대로 죄의 저주가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될까요? 꼭 행위에 대한 기도만 한다면 아니죠. 어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억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주 극히 일부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몇 개 지은 거 내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중대한 죄 그거 회개하면 나는 죄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내 마음에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짐이 됐던 그 몇 개를 떼어내서 해결되면 마음에요 훨씬 편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도 좀 있고 해요. 그렇다 그래서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문제 해결됐다고 이제는 나 바쁜데 이제 또 딴 거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내 삶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그러면 조금 뭔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뭔가는 좀 그 잡혀 사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속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시면 진정한 자유가 그때 있거든요.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아, 오늘 제가 조금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밖에 제가 차에 뭘 가지러 가야 돼서 잠깐 나갔었거든요. 전부 저 먼 데다 다 하셨더라고요. 파킹을. 왜? 거기에 그늘들이 쫙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 자유예요. 그렇죠? 그것도 자유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내가 죄질 수 있는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치 그걸 마음대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죄에 따르는 징벌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자적이기를 원해요. 독립적이기를 원해요. 이게 성도들이 갖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되는 게 뭐 굉장히 구속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사과하고 싶어요. 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자유함을 잘 얘기를 못했고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뭔가 억제는 것 같은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율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만큼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왜? 그게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아요. 여기서는 한국 법이 저촉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갔다 미국 갔다 미국 한국 갔다 미국 갔다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법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성경대로 조금 생각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 맞아,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 나가면 또 세상 법칙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상태에서, 그 세계에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혼돈이 오죠. 안 사라지죠.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고백밖에 안 나오죠.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세상 법칙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다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복음 때문에.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조금만 누가 나에게 억울한 건 막 팍 뛰고 나의 권리 뭐 복음 때문이라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이 죄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에 둘러싸여 있고 죄를 이길 힘은 우리에겐 전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죄 앞에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방법대로 온 우주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죄 앞에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내가 분명히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게 믿어지는데 왜는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게 막 안타까워져야 돼요. 안타까워져야 돼요. 그게 갈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 갈등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붙잡습니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 손 붙잡고 졸졸졸졸 따라갈래요. 그 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다 나서서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막 해요. 또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해요.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다 아, 하나님의 은혜지요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사람 뜻대로 그 사람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 드러나요. 뭐 내 뜻대로 다 될 때는요 뭐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죄는 죄만의 어떤 그 특징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참 추하게 해요. 겉으로는 처음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 아주 추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요 삶이 제가 얘기하는 거냐 육신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못 봤어요. 혼자서 다 방 청소하고 막 먼지 털어내고 환기시키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같이요 햇빛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영적 위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대낮에도 여러분이 완전히 계속 깜깜하게 하는 그 커튼 있잖아요. 그걸로 다 커버해놔요. 방이나 집에 가보면요 완전 쓰레기통 이상이에요. 죄는 사람을 그렇게 추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에 죄에 딱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 사람 마음엔 뭐가 있어서 저런 생각을 다 하지? 여러분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 평소 때는 안 그래요. 죄에 사로잡히면요 별 얘기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런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제해버렸어요. 너의 안에 선한 거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면서, 아 그래,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눌리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인정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참된 자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그 얄팍한 내 의, 그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거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완전 하나님 앞에서 완전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 전할 때 그 얘기도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그걸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차이가 없다. 저는 저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 그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막 범죄하고 막 그런 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안에 모든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씨가 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괜찮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어떨 때 보니까 어떤 상황에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내가 알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그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영어로 액티베이트 했다 그러죠. 평소 때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뭡니까? 에이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이즈 환자들. 그게 뭡니까? HIV 파지티브잖아요. 그렇죠. 그 세포가 있는 거예요, 안에 병이. 그런데 이게 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거든요. 그거 안 하게 억제하는 약이 지금 HIV 그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구 선수 매직 존슨 같은 사람은 수십 년째 그거 아직 안 나오잖아요. 왜? 돈으로 그냥 뭐 계속 그거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씨앗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다른 사람 보고 아,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이래,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번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번지지만 내 안에서 다른 죄로도 번져요. 계속 커집니다. 눈덩이가 커지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한 가지 작은 죄를 통해서 조금 더 큰 죄로, 더 큰 죄로, 더 큰 죄로,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글로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독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수단들이에요. 한 가지 깊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이 교회에 오기도 훨씬 더 전에요. 그런데 여름에 다른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하고 한국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먹을 때예요. 뭐 그냥 피자 한 판, 도넛 더즌 뭐 그렇게 먹을 때예요 제가. 그래서 식당 가면 보통 그냥 평균 세 공기 혹은 네 공기 이렇게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여름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데 그렇게 막 먹으니까 그때 한 일곱, 여덟 명이 있었어요. 한 애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팍 튀어나온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서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스스로 놀라고 두려웠던,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삼위일체 돼서 그래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삼위일체, 몸은 하나인데 위가서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삼위일체는. 근데 그 얘기가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말은 안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치유사역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들은 결론이 뭐냐면 맞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밖에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복음을 막는 위치에 선다. 제가 그 결론이 왔어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한 가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반대,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해요. 사람 사이도 분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다 멀어져요.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해요. 사람 눈도 잘 못 쳐다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깊은 죄에 이렇게 하나 딱 빠지면 교회 오기 싫지요. 예배드리기 싫지요. 하나님과 벌써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져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게 죄의 싹은 사망, 영적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은 뺏어가지 못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마음의 평강은 당연히 없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제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죄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결국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와요. 왜 염려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심이 믿지 않아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게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걸어서 집에 가실 분 계실까요, 여기? 예? 한 분도 없죠? 왜요? 당연히 차가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그건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염려 걱정 안 하게 되죠. 다른 사람 대화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인가를 계속 점검하게 돼 있어요. 또 성경의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어긋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막는 불의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참 어떨 때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게 옳게 보여요. 옳게 보여요. 남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당사자 위치에 서면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옳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외면해요. 성도들도 외면해요. 물론 가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것 안 하고 그냥 쑥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래야 내 양심이 조금이라도 편하니까. 그리고 해야 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잠자코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얘기하면 무슨 불똥이 튈까 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교만한 생각,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설 수 있고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하는 그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훨씬 독립적이고 자립심 있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 안 해요. 사람 붙잡고 내 아픈 거 호소하고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지. 왜 사람 붙잡고 합니까? 결국 내 편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맞아, 당신이 맞아. 그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우리.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업신 여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다 동일한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5계명부터가 10계명까지가 인간 사이의 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게 부모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부모를 주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이 목사님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요. 아니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그런 부모 있어요. 정말 자식들을 죄 짓는데 막 내보내고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돌아서게 되어 있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요, 진짜 이상한 부모 많이 봤습니다. 뭐 제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일수록 다 안 됐을 것 같죠?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정말 너무나 괜찮은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죠. 너무나 올바르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가르쳤을 때 보통 10살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뉴욕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지만, 근데 저보다 훨씬 어른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40대, 50대 성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15, 16, 17살 학생들 통해서 타인을 미워하는 것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모든 죄는요, 사람에게 행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간음한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리고 이웃도 업신여긴 죄예요. 여러분, 왜 간음이 또 강간이 죄입니까? 사람을 그냥 육신의 쾌락의 도구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영혼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아, 이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여러분, 그러면 간음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의 이 죄성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훔친 거 아닙니까? 훔쳤다 안 했다, 그걸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 그것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게 과장된 말이나, 여러분 이 과장된 게 문제예요. 몇 달이 건너면요, 조금 아팠던 사람이 완전 응급실에 가 있어요. 그게 사람 말이에요. 다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조금 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럴 거야, 이런 추측성이라고 그래요. 추측성.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확인된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근데 하나만 슬쩍 듣고 거기에다 내 상상력까지 더해서 또 남에게 전해요. 이게 거짓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 지위, 재능, 또 겉모습, 소유물, 어떤 것을 탐내는 것.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고 악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요, 그 행위나 생각 자체도 죄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죄까지 더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 시간에 남 뒷얘기나 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것 착취할 생각이나 하고 시간을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죄까지 더 더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필터돼서 걸러져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온 거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될 것,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런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깊이 묵상되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